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군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 5주년을 맞은 오늘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식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군 주요 인사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튼튼한 안보라며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의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 한 명이 조종실 바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익명의 조사관을 인용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조종실 녹음장치 분석 결과 비행기가 추락할 무렵 조종사 한 명이 조종실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실 밖에 있던 조종사는 처음에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지만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어 문을 더욱 세차게 두드려도 끝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조사관은 밖에 있던 조종사가 결국 조종실 문을 부수는 소리까지 녹음됐다며 확실한 것은 최종 비행 순간까지 조종실에는 한 명의 조종사만 있었고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이란과 서방 6개국의 잠정 합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에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오는 31일까지 잠정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6월 말까지 이란 핵활동을 제재하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가 만연한 중국의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법원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 연설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유죄 선고 등 법원의 행태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제때 다뤄지지 않으면 법률적 통치의 진전을 방해하고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나 공산당이 법원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 사법체계의 기본적 특성과 정치적 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9.11 테러 사건 이후 제기된 정보수집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11 검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수년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FBI가 범죄 퇴치 노력에 상응하는 정보 수집 통합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FBI가 민간업체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티크리트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티크리트 탈환을 위한 이라크군의 공세에 대한 서방 측의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티크리트 공항 외곽에서 지난 한 달간 ISIL과 지상전을 벌여왔지만 시 외곽을 장악하는 데 머물며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을 지휘하고 있는 제임스 테리 미군 중장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군이 ISIL을 몰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확고한 전쟁 억지력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해간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무기평가국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가 효율적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구호단체가 이달 초 북한에서 식수 위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맑고 기온은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는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서해에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당시 사망한 46명의 병사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사를 낭독하며 46명의 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애도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하다 산화해간 영웅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두 번 다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입니다. 앞으로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추모식에 앞서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추모식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는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 추모식과 안보 결의대회, 특별 사진전에 이어 27일에는 천안함이 피격됐던 서해 해상에서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 위령제도 열립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제2의 천안함 사태는 없다는 결의 속에 대규모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게 부여된 그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보 조치였다며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과 군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구성해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5.24 제재 조치를 가해 현재까지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천안함 폭침 사태를 되돌아봤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한반도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 있던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굉음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이기식 정보작전 처장입니다.
백령도 서란방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아함정의 선저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에 있습니다.
1200톤급 초계함이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자 한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한반도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천안함 승조원은 104명, 이 가운데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6명은 실종됐습니다. 한국 해군은 사건 발생 20여일 만인 4월 15일 한미 인양에 성공해 36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 당국은 한미를 인양한 지 이틀 뒤인 4월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4월 25일 천안함이 외부 폭발로 침몰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후 수색을 중단하고 4월 29일 해군장으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동 묵념.
김성찬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장병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고통을 준 세력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후 5월 18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0일 한국과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다섯 개 나라의 민간인들과 군인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56일 만에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윤도경 단장입니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습니다.
윤 단장은 특히 어뢰 추진체와 그 안에 일본이라고 쓰여진 한글 표기 등을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일본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되자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적극 자유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대북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27일 한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is act of aggression.
클린턴 장관은 증거가 명백해 결론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 당국은 다음 날인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입니다.
이 공해를 돌아서 뒷좌행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그 돌아간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군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하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동조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단장으로 조사에 참여했던 토마스 애컬스 미 해군 제독은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nd I have no doubt that it was there before the torpedo exploded. Did not influence my conclusions at all.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진체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제 어뢰 자료가 정확히 일치했고 공학적인 각도 조사에서도 북한제 어뢰 공격이란 명백한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에커스 제독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 역시 이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천안함 폭침 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에도 이 사건이 모략극이자 날조국이란 억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이 사건을 자신들과 무관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런 음모론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20여일 만에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관련됐다는 내용이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그 외부 폭발이 틀림없이 어뢰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하여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시키고 있다.
한국 측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난 직후엔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북풍을 노린 한국 정부의 위기 탈출용이고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외국 전문가들은 모략극에 동원된 들러리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남북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5주기를 맞아 북한은 이번엔 천안함 폭침을 미국의 치밀한 날조국이라며 미군 잠수함의 고위 충돌설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5일 이른바 고발장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그 배경에는 2010년 당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둔군 철수 압박을 받고 있던 미국이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주장을 거듭 일축하고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해온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미 국무부도 25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객관적 조사 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의 제1야당도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당대표가 25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폐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를 했는데 우리가 탐지해내지를 못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테러형 공격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 게 자명한 데다 남북관계 주도권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형식이 되고 그 굴복하는 형식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이 천안함 문제를 시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사건 원인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초점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미국의 모략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객관적 조사에 따라 북한 소행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사건 직후 이뤄진 객관적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Chonan incident and the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followed.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소행이 틀림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report issued May 19, 2010 by the team of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eflects an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vidence, which points overwhelming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onan was sunk by North Korean torpedo.
2010년 5월 19일 발표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증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합도적으로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날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며 남측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틴 댐프시 미국의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과 평화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댐프시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미한 동맹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정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댐프시 합참의장은 내일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안 등 두 나라 국방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내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최근 성능 시험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매우 뛰어났지만 일부 부품들의 일관성과 안전성이 부족하고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취약점이 노출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마이클 길모어 무기성능 시험평가국장은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사드의 최근 평가 결과를 밝혔습니다.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has demonstrated effectiveness against short and medium range targets. And as part of
지난 2007년부터 2013 회계 연도까지 총 9차례의 요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드가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임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길모어 국장은 서면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9차례의 요격 시험을 통해 총 10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모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8기는 단거리, 2기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미군이 보유한 무기들을 외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해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올 회계연도 4분기에 더욱 복잡한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첨단 레이더의 역량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계속 증가 발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t least at the short range level increasing in complexity.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성능 개선은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마이클 길모어 무기성능 시험평가국장은 이날 사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일부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능 시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사드 시스템의 구성 부품들이 일관성이나 안정적인 신뢰도 개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미군 요원들이 사드를 정확하게 설치하고 유지하며 작전 태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와 진단 장비들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이어 사드가 극한의 온도와 충격, 습도, 비, 얼음, 눈, 모래와 먼지 등을 견뎌내는 능력에 결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운용 요원들의 훈련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길모어 국장은 특히 사드 요원들과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 실전 훈련이 결여돼 있다며 미사일 방어국과 육군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무성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준비라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준비를 갖추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한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26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자유북한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해방 70주년을 맞는 올해 행사는 북한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연합은 또 탈북자들이 출석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하는 의회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과 14년 등 비교적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진행으로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 이런 이제 증언이라든가 이는 뭐 국제사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갖고요. 잠옥한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이런 걸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다음 달 26일 북한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헌화, 기자회견, 사진전시회, 영화 상영회,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이 이어집니다. 또 의회 청문회와는 별도로 의회 토론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토론회 등이 개최됩니다. 아울러 4월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될 예정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요. 김정은을 116개국인 반민족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까지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모든 권리를 빼앗겨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탈북주장 소년 사건을 재심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소년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스웨덴 정착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이민국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난민 신청에 대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의 프레드릭 뱅손 대변인입니다.
The case has been handed over to the asylum unit at the Migration Board again. We have decided.
이민국은 이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이군 사건을 난민과로 다시 넘겼다는 겁니다. 이민 법원은 지난 6일 이민국에 대해 이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고 이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게 뱅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뱅손 대변인은 현재 이민국의 난민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고 있지만 이군의 경우 3, 4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ost of the investigations have already been done. So I think it should be
이군 사건은 재심사인 만큼 대부분의 조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관련 정보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원이 이군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고 재심사하라고 판결한 만큼 일반 난민 신청과는 달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뱅손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뱅손 대변인은 재심사가 끝나면 이군을 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스웨덴에 계속 머물게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is it possible to go to South Korea? What's the options within that case?
먼저 한국 정부와 이군 그리고 이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해 이군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행이 불가능하거나 이군이 스웨덴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뱅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뱅손 대변인은 이군의 경우 이미 스웨덴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스웨덴에 지인들도 생긴 만큼 스웨덴 정착을 허가하기에 조건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에 꽃제비로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당초 스웨덴 이민국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공문서가 없는 이군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민국의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프랑스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23만 유로, 미화 25만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이달 초 북한에서 미화 25만 달러 규모의 식수와 위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옥스팜 홍콩 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앞으로 8개월 동안 황해북도 소홍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홍시 병원에 상수관을 건설하고 여러 지역의 수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앞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옥스팜 홍콩 지부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홍시에서 식수와 위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홍시 10개 구역 가운데 5개 구역에 수도와 위생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홍시 3구역 내 수도시설은 여전히 열악해 많은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여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사용하는 형편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또 하수도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시설도 너무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시작한 사업으로 소홍시 3구역 지역 주민 2,300여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3,300여 명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초 북한에서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생산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을 위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체는 또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7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로 내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소속 180여 명과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7,200여 명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8만 5천 유로, 미화 41만 달러로 양로원 24곳에서 오는 8월까지 노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가 머지않아 북한 라진항을 통해 연간 1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가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로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라진 핫산 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라진 핫산 사업은 러시아 극동의 핫산과 북한 라진항 간의 철로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 톤을 북한 라진을 거쳐 한국 포항으로 시범적으로 운송한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진 핫산 사업에 러시아 재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장래에 라진항을 통한 수송 규모를 연간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당초 포항을 복합 용도의 항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석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올해 말까지 평양 남포 구간의 철로 설계와 건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페인트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금홍석을 포함해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 사업으로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한 탐사 작업에 관해 북한 측과 러시아 기업들이 활발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북러 교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양국의 합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말로 승리라는 뜻의 포베다로 이름 붙여진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 갈루시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영토에 선도적 개발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속에서 선도적 개발구의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극동개발부는 투자 활성화와 위험 감소, 수익 증가를 위한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교류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줄었으며 이는 경색된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문화, 과학, 경제, 군사, 당 등 북중 간 모든 종류의 교류 수백 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양국의 부부장급 이상 고위급 접촉은 5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위급 접촉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4회로 크게 줄었고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실무급 접촉은 6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지만 이런 접촉은 주요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정권 교체가 고위급 접촉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으며 이듬해에는 중국에서도 10년에 한 번 있는 지도부 교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국내 정치에 보다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권 교체기가 지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급 교류가 없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혹은 양측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유례가 깊은 북중 공산당 간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는 비공식적이고 우호적인 당대당 접촉이 보편적이었지만 이후에는 공식적인 정부 외교 경로를 통한 만남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공개리의 고위급 접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 관계 경색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맺어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미국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2007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14-2015 세계식량정책보고서에서 이 기간 중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소의 닌 프레트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기간 중 아시아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negative number means that there has been years of poor performance in North Korea, right? With those negative growth means that, you know, that year they produce less.
아시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농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부탄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 생산이 각각 3.5%와 3.7%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토지 생산성도 지난 1990년 이후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532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517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 1,450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지 생산성은 토지 1헥타르당 생산되는 총 농업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1990년 이후 토지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도 북한이 유일합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will see that in the figure that I will send you. You know, the evolution of land productivity in North Korea since, let's say, 2000 is very flat.
한국의 토지 생산성은 1961년 1,200달러 정도로 북한의 600달러보다 2배가량 높았지만 2012년에는 북한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 정책과 기술 부족이 낮은 농업 생산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re's not much progress. It's for the last 10 years. Since, you know, it could be a policy problem.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토지 생산성 외에 남북한의 노동 생산성 격차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n 1961, labor productivit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the same, about 500 international dollars per worker. In 2012,
1961년 남한과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각각 1인당 5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북한이 1,233달러인 반면에 남한은 9,063달러로 7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이맘때면 매년 중국에서 불청객도 함께 찾아오는데요. 바로 모래, 먼지, 바람인 황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은정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조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도 최근에 황사가 발생했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에 황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에 조만간 또 황사 소식이 있습니까?
지난주 발원했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동해상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한국기상청은 당분간 황사 발원지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함에 따라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황사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독 황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발원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이 지난 겨울 이후 줄곧 예년보다 고온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오는 거군요.
네,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네. 자, 황사가 호흡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세한 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황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큰 골칫덩어리인데요.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오기 전에 중국을 거치는데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차량과 공장의 배기가스, 석탄 난방으로 인한 매연이 황사와 함께 한반도로 날아오는 거죠. 매연에는 납과 비소,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황사가 발생했을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껴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 머리카락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먼지가 심한 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속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 해조류와 마늘은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황사가 닥치면 먼지가 집안으로도 들어오는데요.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 건강관리법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다목적 위성을 쏘아올렸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밤에도 지상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A호입니다. 러시아 야스미 발사장에서 우주로 올려졌습니다. 위성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요. 32분 뒤에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5분쯤 예정됐던 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관제센터와 교신을 했습니다. 우주기술 주변국에 머물렀던 한국, 이번 위성 발사 성공으로 상용위성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네. 우주궤도에 안착한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위성으로 관측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리랑 3A호는 어떤 위성인가요?
한국이 지난 2006년부터 투입해서 개발한 실용급 위성입니다. 지난 2012년에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아리랑 3호를 발사했었는데요. 이 아리랑 3호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아리랑 3A호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무게는 1.1톤입니다. 지구 주변 582km 상공을 하루 15번씩 돌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밤과 낮 하루 두 차례씩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밤에도 지상을 볼 수 있고 땅 위에 사람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야말로 고성능 장비들이 탑재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적외선 관측 센서 그리고 최고 해상도의 광학 렌즈가 탑재됐습니다. 해상도 55cm급 그 전자광학 카메라는 땅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각각 55cm 물체를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 성인 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적외선 센서, 땅 위에 물체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미세한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위성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의 열섬 효과라고 할까요? 산불 발생, 또 밤에 움직이는 구름도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적외선 관측 위성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가 됩니다. 한국은 밤과 낮, 또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을 가진 위성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들입니다. 또 국립대학 총장이 있고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시도 지역 교육감 그리고 대통령도 포함되고요. 모두 1,825명의 고위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네. 자, 개인 재산이지만 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는 경고하거나 시정조치, 해임 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모두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누구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 규모는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네. 뭐 한국 최고 직위의 공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재산이 총 287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서전, 책 인쇄 수입이 늘었고요. 월급도 저축해서 지난해보다 한 30만 4천 달러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재산이 지난해보다 6만 6천 달러가 줄었습니다. 102만 3,500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고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으뜸 자산가 3,705만 달러를 소유한 청와대 유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제일 가난한 단체장에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박 시장의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62만 달러였습니다.
네,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가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알리는 홍보탑이 세워졌고요. 성화공송주자와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까지 각 역할에 맞춘 유니폼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에는 북한도 참가하죠?
그렇습니다. 육상과 다이빙, 그 탁구와 유도 등 8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108명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북한이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북한 응원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거치는 성화봉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러면 유니버시아드가 어떤 대회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2년마다 열고 있는 세계 학생 스포츠 대회입니다. 대학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서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좀 더 밀접하게 만나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진 행사인데요. 1923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이 대회가 열렸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뒤에 뭐 서방 측과 동구권이 나눠서 대회를 열었다가 1957년에 단일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처럼 학예대회, 동계대회로 나눠서 열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난 2003년 대구에서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자, 앞으로 100일 남은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은 7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광주와 전라남북도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170개 나라,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 심판진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10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오는 29일 일요일부터는 일부 주파수에 변동이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중파에는 변동이 없이 계속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단파는 7460, 11990kHz로 바뀌게 됩니다. 이외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로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